예, 저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고마운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제게는 지금까지도 아주 각별하고 가끔 연락을 하는 둘도 없는 친구인데요. 제가 5살 때까지는 이 경남 마산이라는 곳에서 자라났습니다. 5살이 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님이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시게 돼서 이 서울 은평구라는 데서 제가 한 그래도 한 7, 8년 가까이 살게 됐었는데요. 이 마침 5살이니까 제가 이제 유치원을 딱 들어가야 될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땅히 갈 만한 유치원이 없어서 그때 다행히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 병설 유치원이 있어서 그 병설 유치원에 제가 다니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산 총동네에서 오래 살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서울이 뭐 얼마나 익숙했겠어요? 또 이제 굉장히 제가 지금도 그렇게 뭐 큰 키가 아니지만 되게 그때 꾀죄죄했고 또 뭐 등치도 작고 그런데다가 경남 방언을 제가 그때는 하는 거죠. 지금은 전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까지는 정말 그 유치원이라고 하는 곳이 너무 가기가 싫은 겁니다. 왜냐면 애들도 나랑 안 놀아주고 처음 와보는 곳이니까 막 낯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부모님께는 괜찮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유치원을 가기 싫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떤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막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 친구의 이름이 박요셉이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 살갑게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고 여기는 뭐가 있고 이 친구는 누구고 저 선생님은 어디가 좋으시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친구 덕분에 제가 친구가 이제 만들어지고 또 유치원에 적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한 5살, 6살, 7살을 보내게 되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지요.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랑은 단 한 번도 같은 반이 된 적이 없는데 항상 학교를 같이 가고 또 기다렸다가 같이 학교를 하고 하는 진짜 그렇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그런 어느 날이었는데요. 이날도 어김없이 이 요셉이를 기다리고 이제 학교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의 같은 반 친구였던 어떤 친구가 집에 가는 길에 저랑 이 요셉이를 계속 따라오면서 막 요셉이를 막 놀리는 거예요. 저희 둘 다 되게 키가 작았거든요. 막 키 작다고 놀리는 거죠. 그런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고 다른 이 방면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 방면으로 요셉이네 집 방면으로 가는 그 길까지 막 따라오면서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이가 분을 못 이어서 막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죠. 그런데 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제가 보고 나서 제가 그만 이성의 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비가 온다고 어머니께서 챙겨주신 이 한 손에 이 우산을 휘두른 거죠. 그런데 그 놀렸던 친구가 이거를 잘 피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어줍지 않게 피한 거죠. 그래서 그 뾰족한 이 모서리 부분에 눈두덩이를 이렇게 긁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눈에서 피가 철철 나는 거죠. 그 친구도 놀라고 저희도 요셉이도 놀라서 막 어안이 벙벙해 있고 그 친구가 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뭐 그냥 괜찮을 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빚에 젖어 있으니까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에 전화가 오는 거죠. 집에 전화가 와서 어떤 여자분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은평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네 집이죠? 전흥강네 집이죠?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이 설교단에서 이 거룩한 단에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쌍욕을 저한테 하시면서 네가 목사 아들이면 다녜 지금도 막 울컥해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말들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아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정말로 이제 찾아오셨어요. 정말로 이제 찾아오셔서 막 이제 초인종을 누르시면서 닥자고짜 이제 집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인성교육이 어떠니, 네가 목사 아들이면 이렇게 하는 게 되느니 안 되느니, 뭐 이 교회 문을 닫게 하겠느니, 뭐 어떻게 하시겠느니, 경찰서를 가야 되겠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까 그제서야 제가 막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큰일 났구나. 엄마 아빠한테 이거 어떻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막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제가 무릎을 꿇고 친구 어머니께 싹싹싹싹 막 빌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저희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분들이 집안에 들어와 있고 제가 겁에 질려서 막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 정도 상황이면 되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실 만도 한데 아주 냉정하게, 아주 차분하게 저랑 저희 그 친구 어머니를 이렇게 진정시키시고 제 친구 이야기랑 제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 친구의 어머니께 제가 위험하게 우산 휘두른 거 그건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사과드리고 치료비 물어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한마디를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래도 친구 어머니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애를 다그치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저랑 얘기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좀 냉정하게 대처를 하시니까 그 친구 어머니께서 좀 당황하셨나 봅니다. 이내 별 말씀 없으시더니 그 친구를 데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친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어머니께 엄청 혼날 각오를 마음에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꼭 안아주시더니 눈물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강아, 많이 무서웠지? 괜찮아. 은강아, 네가 친구랑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제 친구들과 또 누구와 어떤 물리적인 충돌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비가 붙으려고 할 때마다 이상하게 어머니의 음성이, 그 품이, 그 얼굴이 기억이 나는 거죠. 차마 싸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 엄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실 때 또 입에 올려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가슴에서 뭉클하게 올라오는 것 같은, 왠지 모르게 애틋해지는, 그래서 왠지 눈물이 흐를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실 거라고, 다들 그러실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마른 자리, 진 자리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사랑이 저는 단연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런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어머니의 사랑, 그 마리아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키우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를 알게 된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했죠? 조용히 그 혼약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결혼 전에 부적절한 관계로 다른 아이의 아이를 가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요셉이 했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당시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 전 아이를 가지는 것은 당연히 파혼 사유가 될 수 있었고요, 그것을 넘어서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내셔서 현몽하여 주셔서 마리아의 태 안에 있는 아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을 알게 하여 주셨죠.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셨기 예 망정이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일 때문에 생명을 잃을 뻔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잉태뿐만이 아니죠. 출산 사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위해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근데 이때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언제 아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만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적 등록을 하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이 아니죠.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여정은 임산부가 겪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심지어 이 여관이 없어서 마굿간에서 해산을 해야만 했죠. 저는 참으로 운이 좋게도 제 아내가 제 첫째 딸을 이렇게 낳는 모습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요, 출산이 그렇게 처절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것이 목숨을 거는 일이더라고요. 출산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자리에 죽음이 그렇게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임신을 할 때부터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을 해산하면서까지도 죽음을 무릅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건강하게 출산하고 나서도 죽음의 위협이 끝나질 않았죠.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어디에서 왕이 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이다 라고 얘기를 듣고 동방박사들이 찾아갑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간 이후에 경배를 하고 나서 천사가 동방박사들에게 현몽해서 다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의 성에 이제 돌아오지 않자 동방박사를 기다리던 이 헤롯은 이제 분노에 가득 차서 어떤 일을 저지르죠?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두 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참살합니다. 이 대학살을 피해서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난 가실 수밖에 없었죠. 자, 계속해서 위험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어보면 헤롯의 그 압제기가 끝이 나고 나사렛으로 이제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이제 돌아와 살게 됩니다. 근데 앞절에서 보면 6절에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나를 소개하는 그 순간에는 항상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였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마도 예수님이 요셉을 아버지 요셉을 굉장히 이른 시기에 잃었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보다는 마리아의 아들로서 더 오랜 시간을 살아왔을 것이라고 저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마리아는 과부요 고아로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특별히 예언서를 계속해서 찾아보면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라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걸까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남편이 없는 고아와 과부는 정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자산이나 혹은 뭐 분깃이나 기업이 전혀 없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런 과정을 쭉 같이 겪으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느끼는 그 애틋한 마음보다 더 애틋한,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 애틋한 마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있었던 사건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건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이적을 보여주셨던 그 이적이 어디서 일어났죠?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혼인잔치에서 써야 될 포도주가 다 동이나고 만 것이죠. 그것을 마리아가 알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께 바라는 마리아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해주십니까? 결국에는 돌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해주십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그 일을 이 마리아가 앞당긴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마리아를 이렇게 애틋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통받으실 때 하신 일곱 마디 가상칠언 가운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순간에 고통 때문에 사리 분별조차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지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보소서 어머니 이제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는 보라 이 마리아 내 어머니가 이제 내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고 맡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효를 다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와 동생들에게 예수님이 꽤나 아니 매우 폐륜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온 온 사람들이 낳아주신 어머니 그리고 한태에서 나온 형제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찾아온 이 이들이,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자신의 동생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앉아 있었던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무리들과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여기 있다라고 말입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와 동생들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반대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조금은 소극적인 반대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앞절들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이 마리아와 동생들이 왜 소극적 반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말씀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3절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선포 그리고 행사하는 기적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능과 또 치유의 권능 그 모든 것을 다 마귀적인 것이라고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신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귀신의 우두머리에 씌어서 그 마귀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힐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난들에 대해서 마귀는 마귀를 결코 쫓겨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 그리고 귀신들과 대적하면서 쫓아내면서 생명을 회복하고 모든 아픔들을 회복시키는 그 치유의 역사는 오직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논쟁이 뜨겁게 펼쳐지는 가운데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면서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치열하게 분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시는데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이때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읽어보지 않은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과 친지들은 그리고 친동생들과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이 이렇게 적극적인 반대를 받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그 비난하는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미쳤다 혹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30년의 삶을 함께 살았던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몫으로 살아온 내 아들이고 형님인데 그 살아가던 삶을 다 뒤로 해놓고 갑자기 온 이스라엘을 유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삶이 가족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이와 같이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이 미쳤다라고 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계속 들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가로막는 또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 세우는 소극적인 반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그만하고 이제 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어떤 악의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칠까봐 또 예수님이 행여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게 걱정되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 또 자신의 형이 계속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불편하기 그지 없었던 이 형제들 동생들의 그 마음이 그 불편함과 그 불안함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형제들을 소극적인 반대자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적극적인 반대자들이었던 이 율법학자들이 악의적으로 계속 예수님께 비난을 하면서 다가오고 소극적인 반대자들은 곧 예수님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저앉히려고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눈길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 자매, 어머니, 즉 자신의 가족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찾아온 이 어머니와 또 친형제들, 친자매들은 자신의 가족이 아니다라고 그런 폐륜적인 말을 하시려고 이 말을 하셨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어머니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효심이 지극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가족들에 대한 그 마음이 적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들으면 매우 서운해할 만한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이 말을 하시는 것은 그들과의 가족 관계를 끊겠다, 의절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족의 경계를 확장하시려고 했던 의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족의 지경을 넓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늘의 하나님을 일관되게 뭐라고 부르셨냐면요,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예언자들도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렀던 그런 호칭과는 질적으로 다른 아주아주 친밀한 것이었고 우리의 그때 당시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말씀들과 비유들을 통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만이 오로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음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애타게 계속 지금 찾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인 자신을 보내셨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선포하시고 살아내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참된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아버지를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은 나의 가족이다, 나의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혈연이나 뭐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공동체를 묶을 수 있는 정체성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형제요 자매요 모두가 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는 실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걱정하면서 찾아온 이 친족들을 향해서 내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은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면서 내뱉은 악독한 말이 아니라 도리어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사랑, 그 부모의 사랑, 또 그리고 친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누리신 그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의 지경을 넓히고 가족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모든 이들과 가족으로서 사랑의 그 감정을 나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주신 사랑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확대하시는 이 예수님을 저는 효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효자 예수님이셨고 효 그 자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참된 효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효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어머니께 받은 그 큰 사랑,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대해 주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는 것이,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해 보면 어머니가 준 그 사랑을 뛰어넘는 것이 예수님의 효도의 모습이셨던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자식들이 나보다 못났으면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자식이 나보다 덜 성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기 자녀가 나보다 낮게 살기를 원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만약 그런 존재가 부모라면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우리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그들이 더 나아지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나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나보다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는 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부모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간구를, 이 기도를 힘입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의 지경을 넘어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세대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의 교육부 모든 어린이들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이,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어제 하루 종일 데코레이션 하신 이런 아름답게 준비된 모습들을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 어린이 주일 연합 예배가 정말로 우리 아이들 평생의 기억으로 남게 되는 그런 선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축제처럼 여겨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하루 내내 기쁨이 넘치고 가정을 넘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엄마 아빠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들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